출애굽기 160번 메시지 복합적인 관유, 복합적인 그영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기술되어 있는 거룩한 관유는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먼저 기름으로 예표됩니다. 이 기름은 어떤 배합이나 섞임이 없는 한 요소, 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의 기름은 네 가지 향품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중하고 향기로운 이 네 가지 향품이 기름에 섞여지고 혼합되고 배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은 복합적인 관유가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향품들은 주 예수님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장사 모두의 그분을 존경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몰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에서의 어떤 향품들은 주님 자신이나 그분을 추구하는 자와 관련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관유를 만들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성막과 모든 기구들과 기명들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된 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관유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실체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는 성막, 즉 하나님의 거처이며 둘째는 제사장 체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 베드로전서 2장은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말합니다.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갈망하십니다. 첫째,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그분에게 가는 사람들인 우리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산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집인 하나님의 거처와 섬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몸인 제사장 체계를 봅니다. 사실상 영적인 집과 제사장 체계의 이 두 가지는 두 방면을 가진 하나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체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한 집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분에게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며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갈망하십니다. 복합적인 관유에 관한 계시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29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가 계시된 후에 나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관유가 오직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기름 붓기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30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따르면 관유는 회막, 법궤, 상과 그 기구들, 등대와 그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과 그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 바르는 데 사용됩니다. 게다가 30절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복합적인 관유가 순전히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바르는 목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주님의 누림. 출애굽기에는 많은 누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누림입니다. 절기는 나중에 규례가 됩니다. 매년 절기 중 가장 먼저인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초점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최초의 누림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멋진 누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은 그들의 누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온 후에 만나와 깨진 반석의 생수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적어도 세 가지를 누렸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없이도 그들이 어린 양과 만나와 생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된 후에 있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에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제사장 체계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껏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와 생수를 누립니다. 그러나 생수를 누리는 사람의 수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유월절과 만나에 관한 많은 말을 들었으나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에 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림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에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어린 양과 만나와 생수의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누림에 있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된 후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되기 전의 것이라면 당신은 복합적인 관유를 전혀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의 거처와 섬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몸이 나온 후에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처와 그분의 제사장 체계를 떠나서는 관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성막과 제사장 체계 전에 있는지 그 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그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체험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누린 것은 기름만이 아니라 관유이기도 합니다. 기름은 단지 한 성분만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반면에 관유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대풀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감람 기름의 네 가지 향품들을 배합하여 산출된 복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신성한 계시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향품의 성분들과 양도 의미 깊습니다. 네 가지 향품들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500세계씩의 온전한 세 단위가 있습니다. 3과 5의 숫자의 의미. 복합적인 관유의 기록에는 3과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과 5라는 숫자가 함께 있을 때 이 결합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건축은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설명할 때 3과 5의 배수들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게다가 방주는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건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바깥뜰, 성소,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5라는 숫자가 빈번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막에는 가는 배실로 된 10폭의 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에 따르면 다섯 폭의 장이 서로 연결되고 다른 다섯 폭의 장도 서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바깥뜰의 장은 5규빗 곱하기 5규빗의 정사각형입니다. 또 번제단도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 번째 건축에도 3과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부활 안에 3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활은 사흘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3일 하나님과 부활 모두가 3이라는 숫자로 상징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4 더하기 1인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과 5가 함께 있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부활 안에 3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해독함. 어떤 이들은 3과 5라는 숫자가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3일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숫자가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말씀을 비유로 푸는 것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유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계시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단어를 읽는 것과 발음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이라는 단어는 철자가 이응, 유, 희응, 요, 시옷, 어, 이응입니다. 이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발음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합당하게 비유로 푸는 과정에 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비유로 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 철자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의 네 가지 향품들을 영적인 철자의 글자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향품들의 양도 이 철자들의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들을 읽고 이해하는 길은 그것들을 비유로 푸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매일 전보를 받는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50년 전에는 국제무역이 전보통신에 의존했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전보에는 암호로 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런 전보를 해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암호의 뜻을 설명하는 신호책을 공부함으로써 마침내 나는 암호로 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때 두 글자가 긴 문장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10개의 글자로 된 신호가 사실상 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해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독하는 것은 다만 주님의 말씀을 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해독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해독하는 법을 모르고 암호로 쓰여진 전보를 읽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그들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로 쓰여진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외면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해독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의 모든 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계시를 봄.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한면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매일 기쁩니다. 다른 한면으로 믿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매우 슬픕니다. 종종 나는 지방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조차도 슬픕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마취되어 있어서 영적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만족합니다. 그 상태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들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특히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신성한 계시의 깊이를 만지기 위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년 이상 나는 복합적인 관유의 예표를 해석하는 법을 보여주는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형제회 교사들은 다른 성경학자들이 관심했던 것보다 더 이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만진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름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복합적인 관유를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기름 부음에 관한 요한의 말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영이 복합되어야 했는가를 명쾌하고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예표하기 위하여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막과 제사장 체계를 계시한 후 하나님은 관유가 되게 하는 기름과 향품들을 배합시키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나온 후에 오직 한 성품만을 가진 순수한 기름 대신 복합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왜 복합적인 관유가 그전에는 계시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수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의 진리의 깊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나는 차츰차츰 복합적인 영에 관한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즉시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6장이 말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죄의 법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죽음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생각은 나의 체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과 효능이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은 단지 로마서 8장에 그 영에 의해서만이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네 형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내가 나의 체험에서 발견했던 것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체험은 다만 그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아주 기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무언가 연합되어 있고 그 안에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로마서 6장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로마서 8장에 그 영에 함축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때 어느 날 주님은 출애굽기 30장에 단지 한 성분만을 가진 기름만이 아니라 기름과 향품의 복합적인 것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향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략의 예표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과거의 연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향품들과 그것들의 양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500세겔의 세 단위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절반의 단위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일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도록 내 눈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관유와 복합적인 그 영에 관한 계시가 왔었습니다. 그 영의 칭호.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언급된 이 칭호 중 하나는 은혜의 성령입니다. 신약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은 우리를 거룩히 하는 피와 우리에게 3일 하나님을 공급하는 성령, 즉 은혜의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13가지 칭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 실제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주 영, 은혜의 성령, 일곱 영, 그 영이 있습니다. 실제의 영에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약속하신 모든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에는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목 박히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는 부활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는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요소에 무한한 공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은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영에는 승천과 주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의 누림인 신성한 풍성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일곱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끝으로 그 영은 앞에서 언급한 칭호들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한 영입니다. 이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모든 방면의 총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가르치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전환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신성한 계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유의 예표를 줍니까? 왜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장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합니다. 왜 신성한 계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계시록 22장의 그 영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또 그 영에 대한 칭호 사이에 왜 여호와의 영, 성령, 실제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주 영, 은혜의 성령, 일곱 영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거룩한 말씀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복합적인 관유의 예표를 이해하며 놀라운 복합적인 그 영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 적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